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보가 나왔고요. 그 위에 예수님의 탄생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천사가 선포했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죠. 천사가 두 가지 선포를 했는데 첫 번째 선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읽은 22절과 23절이 기록합니다. 22절과 23절은 아주 간단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말씀, 구약의 예언,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가 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인용했던 구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어떤 사건 속에서 나왔느냐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사야 7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을 때에 그때의 남유다가 전쟁에 휩쓸렸는데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는 전 세계 패권을 아수르가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쪽이 남유다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자기들이 아수르랑 전쟁할 때에 밑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이 유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도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은 남유다와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유다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다 나라가 몽땅 다 패망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와 백성들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바람이 흔들리는 숲 같았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숲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숲을 보면 나무들이 막 휘청휘청 흔들리죠. 뿐만 아니라 소리도 막 요란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그런 상황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사야 7장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가하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망하게 생겼고 죽임당하게 생겼고 끌려갈 지경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제 65년 이내에 망할 거다. 너는 망하지 않지만 너를 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그 구원할 징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가능한 거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말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징표를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징표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징표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징표를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믿음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걸 믿고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하나님이 날 뭐 퍽이나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이거고 저거 다 귀찮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 듣기 싫어요. 이러고서는 하나님을 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쥐뿔 도와주기는 이러고서는 아, 나 하나님한테 볼 일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그냥 하나님을 팽개치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면 깐난쟁이니까 그냥 울고 젖이나 빨고 이러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다 좀 성장을 하면 그러면 아이가 이제 아 이게 옳은 거 이게 그른 거 이거 좋은 거 싫은 거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때쯤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도 먹고 꿀도 먹고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또 선을 택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보면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하스에게 야 너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선박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아이는 지금 당장 생기지 않죠. 만약에 생기면 얼마가 있어야 태어납니까? 그래도 9달, 10달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면 그러면 2살, 3살 혹은 대여섯 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 안 망한다. 너 안 죽는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 당장 망할 것 같지.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지금 패망시킬 상황이지.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낳을 것이고 자식이 크는 것까지도 다 볼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매우 간단합니다.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고 했을 때 아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히스기야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태어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그대로 잘 존속했고 반면 북이스라엘은 패망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일은 그 다음에 또 연속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라가 안 망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주신 그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은 뒤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저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 왕이 우상 숭배하는 걸 쳐다보고 야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거를 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참 슬프게 끝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조주시고 약속 주시고 성취를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살려주시고 생명을 받으니까 가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쌓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당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내용을 보면, 이 구약에 나왔던 사건 자체를 이제 놓고 보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게 이 인용되었던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망하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럴 지경인 사람들, 그나마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내용이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제를 놓고 보면, 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된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그렇고 특별히 주님의 탄생이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인용이 되었는가, 구약을 인용했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구약에서 이용할 때는 처녀가 잉태한다 이 표현을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아스에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태어났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하스가 육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좀 엉뚱하게 인용한 거 아닌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태어난다는 예언이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 그리고 구약 사건에서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된 내용을 지금 끌고 와서 여기에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언으로 썼을까? 이제 엉뚱하게 구약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인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이게 엉뚱하게 인용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하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임마누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하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웠느냐? 아닙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하스에게 약속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약속하실 때 이사야 7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셔야 말씀이 맞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원래 누가 잉태하는 겁니까? 아하스 부인이 잉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맞습니까? 왕비가 잉태하여. 이렇게 해야죠. 히스기야를 낳았던 아하스의 부인은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에요. 이미 유부녀예요.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자적으로 보자면 유부녀가, 그리고 부인이, 네 부인인 왕비가 잉태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고요. 근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예언하셨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임, 이거는 이제 함께한다, 위드라는 거고요. 누, 이거는 우리,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위드, 어스, 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상해요. 아하스 입장에 보자면 아들이 태어나죠. 그럼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낳는 건 하나님이 아닌데,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아하스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했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지? 내 부인이 잉태할 건데?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지? 내 아들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신 가지고 똑바로 예언하실 것 같으면 아하스에게 이렇게 예언하셔야 되는 거죠. 네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예언을 안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좀 말이라도 똑바로 하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실 때에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예언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하스에게 너도 아들을 낳을 거야. 그걸 부수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거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들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사건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엉뚱하게 인용을 했지 하는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도 어색하게 받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내용, 주된 목적은 미래와 신약시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예언을 주시는 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뭔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제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은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죠. 구약에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예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네 자손은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런 약속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가문과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네 자손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또 지금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네 자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은 제한적이고 일부적, 일부만 예언하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구약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나 율법만 읽어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구약 그대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하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주실 때에 말씀의 성취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정도 기대하던 정도로만 성취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은혜의 풍성함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사건들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도무지 내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마치 아하스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믿음조차 없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좋지 못한 상황 현실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들고 또 우리가 바람이 부는 숲처럼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